여러분, 매일 아침 시동을 거는 자동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 차에 탄다는 건 기름 냄새 나는 기계 덩어리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바퀴가 달린 거대한 고성능 스마트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죠.
그렇죠. 엔진 소리 대신에 수천 개의 반도체가 뿜어내는 열기가 흐르고 어제까지 없던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이 밤사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막 마법처럼 생겨나는 시대니까요.
네,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그러니까 SDV라고 부르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잖아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차 안에 스크린이 좀더 커지고 앱이 몇개 추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물리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하드웨어 밑단으로 내려가면, 와, 거기는 말 그대로 모든 상식이 뒤집히는 생지옥이자 혁신의 최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가 꽤 묵직합니다. 2026년 6월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대모비스 전장 비유, 하드웨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네, 제목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부서 소개 자료 같죠?
그러니까요. 겉보기엔 기업 정보 리포트 같은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전장 시장을 둘러싼 거인들의 피 튀기는 생존 게임, 그리고 그 비전을 오실로스코프를 들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엔지니어들의 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번 자료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을 꼽자면, 타격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타격감이요?
네. 추상적인 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니라 도로에 달리는 2톤짜리 쇳덩어리 안에서 무결점으로 작동해야 하는 하드웨어를 설계한다는 것에 엄청난 무게감이죠. 그 치열한 현장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모빌리티 산업이 겪는 진통을 아주 날것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과거엔 자동차의 심장이 무조건 엔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수많은 전자제어 장치, 그러니까 ECU들이 두뇌이자 심장 역할을 다 뺏어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차가 거대한 컴퓨터가 되었다면 대체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 겁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려면 숫자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이미 자동차 전체 원가에서 전자장치가 차지하는 비중, 즉 전장화율이 50%를 넘어섰거든요.
와, 차값의 절반이 전자기기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전 내연기관차 한 대를 굴리는데 반도체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필요했다면 지금 도로를 달리는 최신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는 기본 1000개, 많게는 2000개 이상의 칩이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반도체가 2000개면 그 각각의 칩들을 연결하는 전선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예전 차들은 뭐 에어컨은 에어컨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선, 이렇게 기능마다 선을 다 따로 깔았잖아요. 그걸 다 집어넣으면 차가 무거워서 제대로 굴러가기나 합니까?
아,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과거의 그런 방식을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기능별로 묶어둔 거죠. 그런데 기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차량 전체를 감싸는 전선다발, 그 와이어 하네스의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게 됐습니다.
연비랑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네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존, 즉 존얼 아키텍처입니다.
존 아키텍처요. 구역을 나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능이 아니라 차량의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방 좌측 구역, 후방 우측 구역, 이런 식으로 쪼개고, 그 구역 안에 있는 조향, 제동, 조명 같은 모든 전장품을 하나의 존 컨트롤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에는 아주 강력한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 딱 두고 각 구역에 조는 컨트롤러들이랑 통신하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전선을 차 전체로 이리저리 끌고 다닐 필요 없이 근처에 있는 존 컨트롤러까지만 짧게 연결하면 되니까 무게와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구역을 묶어서 전선을 줄이고 중앙에서 고성능 두뇌로 통제하는 방식이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내부 설계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원리는 비슷하죠.
IT 기기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하던 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왜 이제 와서 이게 극도로 어려운 첨단 기술인 것처럼 난리인 건지 솔직히 약간 의아하거든요.
아, 그 부분이 바로 IT 엔지니어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쳐들었다가 가장 크게 좌절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자동차가 처한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바로 기능 안정과 전자파입니다. 노트북 쓰다자 메인보드에 과부하 걸려서 멈추면 우리는 그냥 짜증 한번 내고 재부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껐다 켜면 되죠.
하지만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통합 존 컨트롤러가 0.1초라도 다운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곧바로 참혹한 인명사고로 직결됩니다.
아, 그래서 좁은 시골길 갔던 낡은 통신망을 지금 다 뜯어고치고 있다는 거군요. 보고서 보니까 예전에 쓰던 라인이나 캔 같은 느린 통신망 대신에 다차전 고속도로 같은 차량용 이더넷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ISO 2626이라는 자동차 특유의 아주 무자비한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을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컨트롤러 내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최소한 차를 갓길에 안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진단 회로를 엄청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전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과전류가 흐르면 열에 녹아서 끊어지는 전통적인 물리 퓨즈 대신에 마이크로 초 단위로 전류를 모니터링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차단하고 복구하는 전자식 퓨즈, 이른바 e-퓨즈가 도입되는 것도 다 이 안전성 때문입니다.
와, 시속 100km로 달리는 집에 두꺼비집을 알아서 갈아 끼우는 격이네요. 게다가 그 이더넷 통신망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예민하잖아요. 집에서 쓰는 랜선도 전원 케이블 옆에 있으면 간섭이 생기는데.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장벽인 EMC, 즉 전자파 적합성입니다. 좁은 차체 안은 말 그대로 전자파가 쉴 새 없이 난사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거든요.
수십 개의 고전한 모터가 빽빽하게 들어찬 쇳덩어리 안에서 그 고속통신을 100% 무결점으로 유지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그 혹독한 노이즈 환경 속에서 기가비트급 신호가 단 하나의 데이터 유실 없이 전달되도록 회로를 설계해야 하죠.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혁신적인 보드라도 절대 양산 라인을 탈 수 없습니다.
듣고 보니 이 정도의 복잡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3천억 달러짜리 거대 시장이라면 당연히 경쟁도 평범하지 않겠죠? 이 판을 쥐락펴락하는 플레이어들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돈을 쓸어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0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깎아온 전통의 강자들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으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것 같죠.
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2026년 현재 시장 지표들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충격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의 절대 강자인 글로벌 1위 독일 보시의 상황을 볼까요? 2025년 기준 모빌리티 부문 매출이 수십조 원을 넘지만 정작 영업이익률은 2에서 3.5%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2%요? 와,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네, 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지 못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칼을 빼들었죠. 글로벌 4위인 ZF의 행보는 한술 더 뜹니다. 무려 2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워온 한때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찍기도 했던 알짜배기 ADAS 사업부를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매각해버렸어요.
잠깐만요. 1위가 구조조정을 하고 4위가 미래 핵심인 ADAS 사업을 팔아치운다고요? 기계의 마스터들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의 벽 앞에서 막 수익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들이 흘린 파이를 대체 누가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건 철저하게 IT의 DNA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의 VS 사업본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2026년 1분기에 무려 6.9%라는 영업이익률을 냈습니다.
와, 전통 1위인 보쉬를 수익성에서 3배 가까이 압도한 거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ZF가 매각한 ADAS 사업부를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하만이 15억 유로에 낚아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구도가 진짜 재밌네요. 그동안 디지털 콕핏, 그러니까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쪽만 꽉 잡고 있던 삼성과 하만이 이제는 자율주행의 눈과 머리까지 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콕핏의 ADAS 통합 컨트롤러 시장까지 정조준한 거죠.
마치 수십 년 동안 기계공학의 철옹성을 쌓아온 올드머니 장인들이 새롭게 반도체로 무장하고 뛰어든 IT 천재들, 즉 뉴머니들에게 수익성으로 멱살을 잡힌 형국이네요.
아주 생생한 비유입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IT 공룡들은 스마트폰과 가전에서 고도의 칩을 통합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 이미 도가 터 있거든요. 자동차가 점점 거대한 IT 기기로 변해갈수록 이들의 기존 역량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아, 이 거시적인 판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오늘 분석의 중심에 있는 현대모비스가 얼마나 절박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네요. 현대모비스라면 글로벌 6위의 거함이잖아요.
네, 겉보기엔 아주 견고해 보이죠.
그런데 자료를 뜯어보니까 캡티브 물량, 그러니까 모회사인 현대차와 기아에 의존하는 비중이 거의 75%에 육박하더라고요. 밖에서는 IT 공룡들이 날뛰고 있는데 특정 브랜드에만 기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내부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위기감은 훨씬 심각합니다. 현대모비스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의 대부분은 사실 AS 부품에서 나옵니다.
정작 덩치가 가장 큰 모듈이나 핵심 부품 제조 부문은요?
고객 마진이 1%도 안 되거나 심지어 2026년 1분기처럼 마이너스 1213억 원이라는 적자를 내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부품을 새로 만들어서 팔면 적자가 나고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줘야만 돈을 번다고요? 와, 최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겠네요.
그래서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아주 뼈아픈 경고를 했죠. 이대로 안주하면 부가가치 낮은 하드웨어 공급사로 전락한다고요. 시키는 대로 보드만 그리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먼저 시스템을 제안하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결국 전장 제품이 이 수익성 개선의 핵심 열쇠라는 뜻이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자료 읽다가 갑자기 자동차 전장 부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난데없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튀어나오잖아요.
아, CS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에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결정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자동차 회로 설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진짜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면 생뚱맞죠. 하지만 공학의 가장 밑바닥, 메커니즘의 본질로 들어가면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모터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는 사실 자동차의 전자식 조향장치나 바퀴 제어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같은 기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를 정밀하게 틀어주던 그 전장 회로 설계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두 발로 걷게 만드는 관절 제어 메커니즘과 똑같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모터에 얼마나 정밀하게 전류를 흘려보내서 원하는 토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발생하는 열과 노이즈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전장 엔지니어의 역량이 로봇 산업으로 직결되는 아주 짜릿한 지점이죠.
와,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끓어오르는 이야기네요. 내가 굽고 있는 이 초록색 기판이 자동차의 심장도 되고 로봇의 근육도 된다니. 그럼 현실의 현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이 거창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매일 어떤 일상을 보냅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천재 해커들처럼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혁신이 튀어나오는 마법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럼요.
일단 오해부터 풀어야 하는데, 전장 비유 하드웨어 설계자들은 전기차 모터나 거대한 배터리를 만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인포테인먼트, ADAS 같은 차량의 두뇌와 감각기관을 만들죠. 실시간 제어에는 작은 MCU를 심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는 고성능 AP를 배치해서 회로를 그립니다.
아, 견적 요청서 분석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를 짜는 거군요. 그러고 나면 보드를 찍어내는 건데 거기서부터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피가 마르면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브링업 단계입니다.
브링업이요? 단어 느낌만 보면 약간 죽어있던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처음 공장에서 갓 구워져 나온 차가운 기판에 처음으로 전원을 넣는 순간이죠. 만약 설계가 조금이라도 잘못됐거나 부품이 잘못 붙어있으면 전원을 넣는 순간 퍽 소리와 함께 비싼 칩이 타버리면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걸 매직 스모크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연기가 빠져나가면 생명력을 잃는 거니까요. 성공적으로 불이 들어오면 오실로스코프로 신호를 하나하나 찍어가며 디버깅을 하죠.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고 나면 좀 쉬는 건가요?
아니요. 그 뒤에는 협업과 규율의 지옥이 기다립니다. ASPIC 같은 엄청나게 깐깐한 개발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검증, 구매 부서와 끝없이 소통하고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끔찍한 전자파 테스트 실패도 극복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재적인 발명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끝없는 디버깅과 타협 없는 안전 테스트를 견뎌내는 끈기 있는 마라토너에 훨씬 가깝지 않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진정으로 돈을 지불하는 영향은 화려한 기술력 그 자체보다도 양산 가능하고 안전함에 잡음에 강한 회로를 만들기 위해 수년간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그 지루하고도 위대한 규율, 디스플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탐구해 본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부품사의 직무 소개 정도로 들리진 않으셨을 겁니다. SDV라는 추상적인 IT 트렌드가 어떻게 물리적인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의 치열한 땀방울로 번역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물리적 토대 없이는 어떤 소프트웨어 혁신도 불가능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033년까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60%로 낮추려 하고 동시에 이들의 모터 구동 회로 역량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전장 회로 설계자들이 자동차의 한계를 넘어 로봇 제어기를 장악하고 회사가 특정 완성차 브랜드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어떨까요? 10년 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들은 어쩌면 도로 위를 넘어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물리적 세계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자동화 시대의 조물주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는 그저 그들이 설계하는 수많은 로봇 중 하나에 불과해질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흥미로운 화두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서 우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